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5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서남부 야마구치현 나가토에서 만난 두 정상은 양국 안보 회담 재개와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쿠릴 4개 섬에서의 경제 협력 방안과 시리아 문제 등을 놓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베 총리는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매우 좋은 분위기 가운데 회담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쿠릴 4개 섬과 관련해선 섬에 거주했던 주민들의 자유 왕래와 양국의 특별관리 아래에서의 경제활동 허용, 평화조약 체결 문제 등을 놓고 진솔하고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일본 북부 러시아 극동 남부에 위치한 쿠릴 4개 섬은 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섬에 거주하던 일본인 1만 7천여 주민들을 쫓아낸 바 있습니다. 또한 이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푸틴 대통령이 일본 측에 외교와 국방장관을 주축으로 하는 안보회의를 재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의 안보회담은 지난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합병하면서 중단됐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15일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15일 나토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북대서양 이사회는 이날 특별회의를 통해 성명 채택에 합의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관계국인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측 대표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토는 이날 성명에서 가장 강력한 언어로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언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이고 도발적이며 불안정한 북한의 행동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6일과 9월 9일에 감행된 북한의 핵실험과 올 한 해 이뤄진 여러 차례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도 강력히 비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리아 북부 도시 알레포에서 민간인과 반군의 탈출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15일 현재 이 지역에는 부상자들을 비롯한 일반 시민을 태운 녹색 버스와 구급차가 알레포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국제 적십자 등 구호단체들은 이들 민간인들이 이날 오후 안전지역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관계자에 따르면 부상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앞서 13일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은 러시아와 터키의 중재로 반군 철수와 휴전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정부가 필리핀의 해상 감시용 레이더와 관련 장비 등 2,500만 달러어치를 판매하기로 결정했다고 미 국방 안보 협력국이 밝혔습니다. 필리핀은 영유권 분쟁 지역 분쟁 해역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측에 해당 레이더의 판매를 요청했었습니다. 바다 기린이란 이름을 가진 이 레이더는 필리핀 군함 두 척에 설치될 예정인 가운데 이는 필리핀 해양 안보를 강화시켜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 의회도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을 통보받았지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미 상원은 공격용 소총의 경우 필리핀 경찰이 민간인들을 겨냥해 사용할 것을 우려해 판매를 금지했었습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 모가디슈에서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해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소말리아 당국에 따르면 사건은 15일 모가디슈 남서부의 한 군 검문소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6명의 군인이 숨지고 13명의 민간인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폭발은 같은 날 모가디슈 시내의 한 식당에서 자살 폭탄 테러 형태로 발생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범인이 폭탄을 실은 차량을 식당 인근에서 폭발시켰고 이 과정에서 범인은 즉사했으며 근처에 있던 기자 등 민간인 7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베트남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양국 관계 발전을 희망했다고 베트남 정부가 밝혔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15일 인터넷 웹사이트에 트럼프 당선인이 전날 응엔 수원 푹 총리에게 베트남의 최근 성과와 양국 관계의 긍정적 발전, 또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한 베트남과의 협력 등 바람을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함재합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2월 16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육상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한미 공조를 통해서 북한의 SLBM 개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재 영국 대사가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모든 삶과 정보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면서 이례적으로 북한 인권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한국해양경찰이 최근 동해에서 표류하던 북한 어선 3척을 잇따라 발견해 선원 8명을 구조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4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3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먼바다에서 1.5에서 3m로 높게 일고 그 밖의 해상은 2.5m 아래가 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육상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 들어 벌써 네 번째 시험인데 한국 군 당국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최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 시험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발사 시험은 수중이 아닌 육상에서 실시됐으며 콜드런치, 즉 수중 사출 기술을 보완, 개량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콜드런치는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 잠수함 내부에서 연료를 분사시키지 않고 가스 등의 압력으로 미사일을 외부로 쏘아 올린 뒤 공중에서 점화하는 기술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SLBM 개발 진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한미 공조를 통해서 북한의 SLBM 개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올 들어 지난 4월과 7월, 8월에 각각 SLBM 발사 시험을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지난 8월엔 고각 발사 방식으로 SLBM 사거리를 500km로 늘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수중 점화는 물론 사출, 비행 단계에 모두 성공한 것으로 미군 측은 북한의 SLBM 기술이 급속도로 향상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콜드런치 기술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경우 SLBM의 실전 배치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고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연구위원은 과거 북한이 SLBM 수중 사출 시험에 성공한 만큼 이번 발사 시험은 기술 보완이나 개량 차원의 시험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육상에서 원래는 단계적으로 거쳐하면 육상에서 실험한 다음에 잠수함으로 가거든요. 이번 말고 전에도 육상에서 실험한 적이 있고 해상에서 실험하다가 다시 육상에서 또 한 번 한 거니까 요소기술 개량 쪽에 가깝겠지. 그다음에 이제 발사대를 개량했든가 뭐 해서 기술 축적 차원이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도 북한이 지난 8월 시험 발사 당시 점화에 성공한 뒤 500km를 비행한 만큼 이번 시험이 단순한 발사 시험은 아닐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 교수는 아울러 지금까지 북한 SLBM 수중 사출 시험에 사용된 67m의 심포급 잠수함은 실전 배치가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며 발사관도 하나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이번 SLBM 육상 시험은 500km를 비행한 미사일과 SLBM을 발사시키는 작전 배치용 플랫폼과의 체제 결합을 위한 시험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김 교수는 분석했습니다.
분명히 이 발사관이 한 3개 있어야 되고 아래 한 5, 60명의 승조원들이 생활도 해야 되고 이런 어떤 정상적인 작전 능력 수행이 가능한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실제 작전 배치용 플랫폼과 500km 날아가는 것과 쉽게 말하면 결합하기 위한, 체제 결합하기 위한 실험이었다고 봐요. ABM을 개발한 단계에서 한 스텝 더 나간 거죠.
북한이 이렇듯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 향상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앞서 지난 8일 북한의 SLBM 개발 저지를 위해 잠수함 분야 60개 감시 대상 품목의 대북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품목들이 다자 수출 통제 체제에 의해 통제되진 않지만 북한의 잠수함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잠수함 체계 전반을 포괄하는 품목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차기 행정부의 첫 국무장관에 렉스 틸러슨 엑손모빌 최고 경영자가 지명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틸러슨 지명자가 국제 무대에서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쌓았으며 지명 소감으로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앞으로 미한 동맹관계의 발전과 강화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내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빠른 시일 내에 미국을 방문해 틸러슨 지명자와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대북정책과 미한 동맹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장관의 미국 방문 계획은 틸러슨 지명자가 미 의회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이르면 내년 2월쯤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주재 영국 대사가 이례적으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노동당이 주민들의 모든 삶과 정보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면서 영국 정부는 관여 정책을 통해 계속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앨러스테어 모건 평양 주재 영국 대사가 지난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동영상을 발표했습니다.
North Korea is arguably the last remaining Stalinist country in the world. It's not pure Stalinism, but it's very similar.
모건 대사는 1분 40초짜리 동영상에서 북한은 아마도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공산 스탈린주의 국가일 것이라며 완전한 스탈린주의는 아니지만 매우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조선 노동당이 완전히 통제하는 국가로 김정은의 영도 아래 획일적인 체제를 갖고 있고 노동당이 국민의 삶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고 규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very aspect of life in the country is controlled and regulated by the party. One of the first things you see when you go to DPRK.
북한에 가면 처음으로 보이는 것 가운데 하나가 모든 공공 장소에 설치된 정권의 선전물이란 겁니다. 또 모든 출판물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모든 공인된 언론 매체는 국가와 당이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밝힌 세계인권선언 19조가 북한에서 실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모건 대사는 북한 정권은 주민들이 외부의 어떤 정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주민들은 어떤 인터넷 접속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regime seeks to restrict any access for the citizens of North Korea to information from outside the country. So
모건 대사는 영국 정부가 북한 관리들과의 만남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민의 사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건 대사의 이런 지적은 새삼스러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평양에 주재하는 희은직 대사가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인 유튜브를 통해 직접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 유린 문제를 제기한 건 북한의 인권 문제가 그만큼 매우 심각하다는 걸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국 정부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대화와 교류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비판적 관여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 외교부는 지난 4월에 발표한 2015 인권과 민주주의 연례 국제보고서에서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인권 침해가 심각한 인권 우선 대상국 가운데 하나로 지정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북한의 인권 문제는 대북 정책의 우선 과제라며 북한 정부가 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해결 조치를 취하도록 계속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이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유엔 협약을 비준했습니다. 내년 1월 5일부터 북한에서 공식 발효됩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은 북한이 지난 6일자로 장애인 권리 협약을 비준했다며 이에 대한 확인서를 9일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 5일부터 북한에서 공식 발효되는 이 협약은 신체와 정신, 지적 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 인권협약입니다. 지난 2006년 12월 13일 제61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뒤 2008년 5월 3일에 발효됐고 14일 현재 북한을 포함해 전 세계 172개국이 비준했습니다. 북한은 2013년 7월 3일에 이 협약에 서명했고 이후 약 3년 반이 지나 이번에 비준했습니다. 이 협약은 장애인들도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누리도록 촉진, 보호, 완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시의 관점에서 장애인을 보았다면 이제는 권리의 관점에서 장애인의 권리 보장이 국가의 의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가 이 협약을 비준한다는 것은 자국 내 장애인 보호법을 협약에 부합하도록 정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제사회는 그동안 북한의 이 협약의 비준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습니다. 지난 2014년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실시된 북한인권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 UPR은 북한의 장애인 권리협약 비준을 권고했고 북한은 이 권고를 수용했습니다. 당시 UPR 심사에 참석했던 최명남 북한 외무성 보국장입니다.
The DPRK signe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July 2013.
지난 2013년 7월에 협약에 서명한 뒤 비준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2013년 11월 장애인 복지의 국제적 기준을 반영해 장애자 보호법을 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앞으로 북한은 협약 발효 2년 안에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와 진전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해야 합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석탄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선박 10여 척이 중국 항구에 입항하지 못한 채 공해상을 맴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북한 근해에서는 평소 포착되던 20여 척의 선박이 일제히 사라지기도 했는데요. 이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이 있는 건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석탄을 수출입하는 항구로 알려진 중국 산둥성의 란샨항. 이 항구에서 약 20km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 우리스타호와 미네오, 만정 1호, 빅토리 2호 등 북한 선적 혹은 북한 항구만을 오갔던 사실상의 북한 선박 4척이 머물고 있습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이 중 우리스타와 빅토리 2호는 한반도 시간으로 각각 11일 밤과 12일 새벽부터 미네와 만정 1호는 13일과 14일부터 같은 자리를 머물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석탄 등 광물을 실을 수 있는 벌크선으로 지난 몇 년간 란샨항처럼 중국 내 많은 양의 석탄이 야적된 항구에 자주 모습을 드러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 선박은 현재 석탄을 적재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란샨항을 눈앞에 두고 입항하지 못한 채 길게는 나흘째 공해상에 떠 있습니다. 란샨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르자오시의 한 항구 앞 약 13km 지점에도 북한 선박 금송호가 14일 새벽부터 머물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또 펑라이항 앞바다에는 북한 국적의 남포 9호와 자모산호가 11일 밤부터 멈춰 있는 모습이 관측됐고 남포항을 출발지로 한 진롱 1호와 태안호 등은 또 다른 항구인 시다오항 앞바다에 각각 12일과 13일부터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장진강호와 금송 5호, 금산호 등도 레닌광항과 다이렌항, 친황다오항 앞 해상에 이틀에서 사흘째 머물고 있습니다. 이들 선박은 대부분 같은 자리를 유지하는 바람에 마린 트래픽 지도상에서는 항적이 한 자리를 수차례 맴도는 복잡하게 꼬인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선박이 항구 입항을 앞두고 하루나 이틀 공해상에 대기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처럼 최소 12척의 북한 선박이 한꺼번에 장시간 머무는 건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집니다.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입항을 앞둔 이들 선박들은 란샨항 앞바다에 있는 선박들과 같은 벌크선으로 위성지도 확인 결과 목적지가 대부분 검은 물체가 가득 쌓여 있는 중국의 석탄 취급 항구들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일시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현상이 중국 정부의 결정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 선박이 해외 항구 입항을 앞두고 오랜 기간 머물다 본국으로 돌아간 사례는 지난 3월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한 직후에도 목격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안보리는 총 31척의 선박을 제재 명단에 포함시키면서 유엔 회원국 입항을 금지시켰는데 일부 대상 선박들이 중국과 러시아 바다에 열흘 가까이 떠 있다 북한으로 뱃머리를 돌린 겁니다. 한편 북한 선박들이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건 북한 영해에서도 관측됐습니다. 안브리겔이 2321호 채택 직전까지 남포 등 북한 항구에는 북한 선박을 포함해 다양한 선박들이 포착됐지만 현재 북한 항구에는 단 한 척의 선박도 마린 트래픽의 지도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평소 20여 척의 선박의 신호가 포착됐던 남포항 역시 깨끗한 상태입니다. 이는 선박들이 일제히 선박 자동 식별장치, 즉 AIS 송신기를 꺾거나 석탄 수출길이 막힌 선박들이 운항을 전면 중단하면서 생긴 현상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2270호 채택 당시에도 제재 선박들은 AIS를 일제히 끈 상태로 운항했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매주 한반도 관련 뉴스를 심층 분석해드리는 뉴스 깊이 보기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가 전면 이행될 경우 내년도 북한의 광물 수출이 김정은 정권 출범 이전인 2010년 수준으로 후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불안정과 중국 기업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가 제재를 전면 이행할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는 북한의 연간 석탄 수출을 2015년에 38% 수준으로 제한한 것이 핵심입니다. 석탄은 북한 전체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북한의 최대 외화 수입원입니다. 북한은 중국으로의 석탄 수출을 통해 지난 2011년 이후 매년 10억 달러 이상의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유엔은 석탄 제한으로 연간 7억 달러, 은과 동, 아연과 니켈 등 수출 금지 광물 확대로 연간 1억 달러의 외화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재가 전면적으로 이행될 경우 내년도 북한의 광물 수출이 김정은 집권 이전인 2010년 수준으로 후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석탄을 비롯한 광물은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이라는 점에서 북한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물 수출 중단으로 인한 외화 수입 감소는 북한 당국의 수입 감소로 이어져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임수호 팀장입니다.
그럼 이제 7억 달러가 모자라면 군수품을 사야 된다. 식량을 산다든지 뭐 산업 생산과 관련된 부품이나 원자재 이런 걸 사야 되는데 주로 그쪽으로 많이 들어갔는데 그거 못 사오니까 일단 북한 내부 생산성이 확 떨어질 거 아니에요. 1차적인 거고 2차적으로는 이제 그럼 북한 당국이 그대로 가만히 있느냐. 그게 아니고 부족한 외화를 어떻게든 충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은 북한 내부에 있는 외화를 끌어다닐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좀 당연히 물가가 오르겠죠.
무엇보다 이번 제재가 중국의 경기 둔화와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등 북한의 대외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북한이 체감할 고통이 더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올해 북한의 석탄 수출 추세를 감안할 때 석탄 수출 상한제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북한산 석탄 수출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산업연구원 이석기 박사는 이번 제재의 경우 석탄 수출에 대해 연간 쿼터제를 적용한 데다 석탄의 경우 대부분 배를 통해 대규모로 중국으로 들어가는 만큼 제재를 회피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통관하면 세관에서 이제 눈을 감거나 서류를 조작하거나 이러면 몰라도 그게 그렇게 WTO 가맹국이보다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석탄은 덩치가 큰 애라서 밀수를 통해서 하는 것도 그렇게 한계가 있을 테고 좀 우회하고 장난친다 그래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버린다 그러면 영향이 제법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북한 체제 안정을 바라는 중국이 제재를 전면 이행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북한자원연구소 최경수 소장입니다.
이 앞전에 민생용으로만 해놨던 것에 비하면 쿼터제로 묶었기 때문에 중국이 더 부담은 더 있겠죠.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 중국이 얼마나 2315를 지킬 거냐에 대한 문제고 그래서 과거 같이 2-3개월 하다가 말 수도 있는 거고 빠져나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안보리 결의 2321호도 6자회담 재개와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과 긴장 완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철저한 대북 제재 이행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과 지역 경제에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북한산 석탄의 경우 중국 동북 지역의 철강업체로 가장 많이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개발원 KDI 이종규 박사는 중국의 지역 철강 생산량이 10% 증가할 때 그 지역의 북한산 무연탄 수입량이 약 17%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대북 제재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도 시간이 갈수록 제재를 가하는 국가 입장에서도 정치, 경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함으로써 부담이 가중됐기 때문이라며 이번 제재 역시 중국 지방정부의 이행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 박사는 강조했습니다. 미술을 비롯해 교육 현장에서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여전히 존재하는 데다 허위 신고를 검증할 시스템이 없는 것도 문제로 거론됩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경술 박사는 북한에 수출하는 원유와 마찬가지로 중국이 해관총소의 수입 통계를 조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수출하는 원유, 국제 제재에서 왜 원유를 들지 않았냐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2014년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수출량 0이에요, 0. 중국 당국이 정확한 통제를 하고 정확한 양을 유엔에 보고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해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 가는 선박에 대한 검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도 허점으로 지적됩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경술 박사입니다.
그 유엔 제재가 이 해상 항문 검색 입국의 강화를 지난번에 2270호에도 했는데 배의 운송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했거든요. 이번에 유엔 제재가 그런 것들을 하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북한이 부족한 외화를 확보하기 위해 의류 수출이나 해외 노동자 파견 등 비제재 대상 품목의 수출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도 핵심 변수로 꼽힙니다. 중국 정부가 강도 높은 제재안을 수용한 것은 미국 정부가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내세워 압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한국 외교가의 평가입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대북 제재를 이끌어온 미국과 한국이 정치적 이행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강력한 대북 제재 국면이 얼마나 이어질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올해 3분기까지 북한의 대러시아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수입은 크게 줄어들어 전체 교역 규모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무역진흥공사 코트라가 러시아 관세청 통계를 집계한 결과 올 들어 3분기까지 러시아와 북한 간 교역액은 약 5,1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약 6,300만 달러를 기록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18% 줄어든 규모입니다. 이 기간 북한의 대러시아 수입은 4,5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4.5% 감소한 반면 수출은 약 127%나 상승해 6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두 나라 간 교역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러시아의 대북 수출 순위 1위는 석탄이 차지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러시아산 석탄 약 3,600만 달러치가 북한에 수출됐습니다. 석탄이 포함된 광물성 연료와 석유는 러시아의 대북 수출품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인 84%를 차지했습니다. 코트라 측은 북한이 수입하는 러시아산 석탄의 용도를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석탄에 이어 밀가루와 전분이 러시아의 대북 수출에서 2위를 차지했고 수산물이 뒤를 이었습니다. 주목되는 것은 러시아의 대북 수출품 가운데 자동차와 부속품과 플라스틱 제품의 수출이 크게 증가한 점입니다. 반면 러시아가 북한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품목은 수산물로 약 280만 달러치에 달했습니다. 러시아에 수출된 북한 수산물은 대부분 냉동 어류입니다. 대러시아 수출 순위 2위는 전자기기로 올해 9월까지 모두 79만 달러치가 팔렸습니다.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석탄은 올해 3분기까지 러시아 수출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밖에 대러시아 수출품 가운데 자동차와 부품이 크게 늘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총 교역은 2015년 기준으로 약 1억 달러에 못 미치는 규모로 북중 교역의 6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러시아 국동개발부 장관은 올해 초 북한과 러시아의 교역 규모를 2020년까지 10억 달러까지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지난해 북한 주민의 소득은 남한 주민 소득의 5%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의 손전화 보급률은 13%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1인당 소득은 지난해 기준 미화로 1,180달러 수준으로 남한 주민들의 22분의 1 정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 남한의 21분의 1이었던 게 그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한국통계청은 지난해 기준으로 각종 북한 관련 통계를 담은 2016년 북한의 주요 통계 지표를 15일 발간했습니다. 이 통계 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명목 국민 총소득은 290억 달러를 약간 넘는 수준으로 남한의 45분의 1에 그쳤습니다. 이 또한 2014년 44분의 1에서 격차가 더 커진 겁니다. 북한의 무역 총액은 63억 달러로 9,633억 달러를 기록한 남한의 154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2.6%를 기록했지만 북한은 1.1%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주민들의 손전화 보유 증가세는 지속됐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인구 100명의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12.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남한의 9분의 1 수준에 불과하지만 2014년 11.2명보다는 늘어난 수치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지난 2010년 100명의 1.8명에서 2011년 4명, 2012년 6.9명, 그리고 2013년 9.7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IBK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의 분석입니다.
북한에서 최근에 휴대폰이 급속도로 보급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북한 내에서 장마당을 중심으로 시장 경제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가지고 휴대폰 보급 확대를 통해서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자금을 흡수하고 그다음에 자금을 돌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 휴대폰 사업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북한의 쌀 생산량은 202만 톤으로 433만 톤을 기록한 남한의 절반 정도였습니다. 북한의 수산물 생산량은 93만 1천 톤으로 남한의 4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북한의 도로 총 연장도 2만 6천 킬로미터로 10만 7천 5백 킬로미터인 남한의 4분의 1에 그쳤습니다. 시멘트 생산량은 북한이 670만 톤으로 남한의 8분의 1 규모였고 발전 설비 용량은 742만 7천 킬로와트로 남한의 1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북한의 인구는 2,477만 명으로 5,100만여 명인 남한의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이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정보 유입 방법을 개발하고 탈북자 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 등 미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는데요.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동부 하버드대학교 벨퍼센터의 백지은 전 연구원은 13일 뉴욕타임스 신문에 밀수된 TV쇼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습니다. 백 전 연구원은 북한 당국의 가혹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일반 북한 주민들 사이에 해외 라디오와 TV, 영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해외 정보로 인해 북한이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 당국에 대한 불만이 늘고 한국풍 말투와 옷차림이 유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 전 연구원은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북한 내 정보 유입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라디오와 영상물을 제작하는 탈북자 단체들의 금전적 지원을 하고 민간 기업과 제휴해 혁신적인 정보 유입 방안을 개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탈북자들을 기자로 훈련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백 전 연구원은 외국 라디오와 영화를 보며 북한 당국의 거짓을 알게 됐다는 탈북자들의 증언도 전했습니다. 워싱턴의 보수 성향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올리비아 에노스 연구원도 최근 대북 정보 유입 개선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에노스 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북한으로 정보를 유입하는 것은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인도주의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이 탈북을 결심하는 중요한 동기는 외부 정보이며 냉전 시대에 증명됐듯이 독재 정권 붕괴에 기술과 언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노스 연구원은 현재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은 주로 라디오, 이동식 저장장치 USB, CD, DVD, 휴대전화 등을 통해 이뤄진다며 정보 유입 확대를 위해 추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 인권법에서 책정된 자금을 이용해 대북 정보 유입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소형 위성 접시를 북한에 밀반입하고 위성 항법 장치 GPS가 부착된 대형 풍선을 이용해 전단과 DVD를 살포하며 무선 인터넷 와이파이를 활용하는 방법 등을 심도 있게 연구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아울러 한국 탈북자 단체들이 라디오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권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 정부는 현재 대북 라디오 방송의 내용이 북한 청취자들의 필요에 적절히 부응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신문은 13일자 사설에서 지난 25년간 3명의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제재와 압박을 가했지만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은 미국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하지 말고 주민들의 직접 접근하라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제안한 해법을 전했습니다. 미국이 탈북자 유입을 확대해 이들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돈과 정보, 자유로운 삶을 전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새로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탈북자들의 미국행이 가능하고 또 지원을 받아 처음부터 좋은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북한으로 보내야 한다고 이 신문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함경북도에서 지난 8월 말 수해가 발생한 이후 UN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긴급 모금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UN은 수해 복구 지원금 모금 목표액의 38%가 확보됐다면서 이 자금으로 보건과 영양, 식량 안보, 식수, 위생 등 6가지 분야에서 지원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진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8월 말 이제 홍수가 발생했고요. 이제 겨울을 향해 가고 있는데 먼저 네. 함경북도 홍수 피해가 어느 정도였는지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유엔에 따르면 138명이 사망하고 40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또 가옥 3만여 채가 파괴됐고 7만여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홍수로 피해를 입은 주민은 총 60만여 명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특히 14만여 명의 피해가 극심했다고 유엔은 밝혔습니다. 네.
자, 수해가 발생한 뒤에 유엔 등 국제사회의 지원이 이어졌는데 지금 복구 상황이 어떤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수재민들이 살 수 있는 살림집은 모두 완공이 됐습니까?
네, 유엔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수재민들을 위해 지난 3개월간 단층집과 아파트 등을 포함해서 총 3천여 채의 새 집을 건설했습니다. 예. 총 12,000 가구가 살 수 있는 규모인데요. 한 가구를 네 가족으로 봤을 때 총 48,000여 명이 살 수 있는 그런 규모죠. 예. 이번 홍수로 7만여 명의 집을 잃었으니까 아직도 집이 없이 친구나 친척,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는 수재민이 있다는 건데요. 북한 당국은 내년에도 이들을 위한 살림집 건설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예.
일단 일부를 위한 살림집이 마련이 됐다고 하더라도 뭐 피해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네네.
새 집에 대한 물 공급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유엔은 새 집에 입주한 주민들이 여전히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홍수로 수도와 위생시설이 파괴돼 주민들은 여전히 우물이나 물 정화 알약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유엔은 이에 따라 15,800가구에 물 정화 알약을 지원했고요. 수재민 2만 4천여 명에게 깨끗한 물과 물통, 비누, 위생용품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긴급 화장실과 물 펌프 등도 지원했습니다. 네.
이번 수해로 인한 농경지 피해도 심각했는데요. 네. 그렇다면 수재민들의 식량 상황은 지금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 함경북도 농경지 2만 7천 헥타르가 훼손됐는데요. 주로 쌀과 옥수수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피해 농지가 전체 북한 농지의 2%에 불과했지만 함경북도 주민들은 이미 지난해 홍수와 가뭄으로 인한 곡물 생산량 감소로 식량 부족을 겪고 있던 터라 추가 피해를 입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지난달 북한 당국의 배급량은 주민 한 명당 하루 380g으로 북한이 목표로 하는 573g에 크게 못 미쳤는데요. 네. 유엔은 영양 부족을 겪는 5세 미만 어린이 수가 특히 여전히 많다고 밝혔습니다. 네.
수재민들의 식량 사정이 심각한 것 같은데 유엔의 지원이 이럴 때 절실하겠죠.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유엔은 지난 10월부터 매달 3만 1천여 명의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에게 영양 강화식품 417톤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재민 1만 5천여 명에게 콩 793톤과 식용유 43톤, 고열량 영양과자 145톤을 제공했습니다. 아울러 3만 1천 가구가 겨울 동안 채소를 재배할 수 있도록 온실 자재도 지원했다고 유엔은 밝혔습니다.
예, 거주지도 불안정하고 또 식량 상황도 안 좋은 이런 상황. 아무래도 질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을 텐데
네네.
질병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로 진료소가 파괴돼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최소 45곳 이상의 의료시설이 홍수로 파괴돼 의료장비와 필수의약품 부족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유엔의 설명인데요. 유엔은 5세 미만 어린이 설사 환자 수는 감소했지만 감기 같은 급성 호흡기 질환 환자는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필수 의약품 재고가 떨어져 하루빨리 채워 넣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유엔은 질병 관리를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네, 최대 10만여 명을 치료할 수 있는 분량의 설사약을 지원했고요. 새 집 건설에 동원된 노동자 20만여 명에게 파상품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또 현지 의료 관계자들에게 급성 호흡기 질환 관련 교육도 실시했고요.
네.
어린이 2만 4,500여 명에게 겨울옷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현진 기자와 함께 북한 함경북도 수해 복구와 또 유엔의 지원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민간 구호단체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가 북한 함경북도 수재민을 위해 구호품을 지원했습니다. 이 단체는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9월 미국의 구호단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을 통해 수재민들에게 구호품 세트 500개와 학용품 세트 110개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호품은 무산군과 연사군 내 수재민들에게 전달됐습니다. 메노나이트는 캐나다의 구호단체 퍼스트 스텝스를 통해 6,060제곱미터 분량의 지붕 자재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연사군에서 홍수로 파괴된 타가소와 유치원, 진료소를 재건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퍼스트 스텝스의 수잔 리치 대표는 메노나이트의 지원 덕분에 연사군 어린이들이 따뜻한 곳에서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메노나이트는 지난해에도 북한의 담요 3,500개와 학용품 4,700세트, 통조림 고기 26만 톤, 또 위생용품, 비누, 구호품 등을 지원했습니다.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는 기독교 종파인 메노나이트 교인들이 결성한 구호단체로 지난 1996년부터 북한의 식량과 농업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해양경찰이 최근 동해에서 표류하던 북한 어선 세척을 잇따라 발견해 선원 8명을 구조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판문점과 서해 군통신선 등을 통해 이들의 송환을 위해 북측에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15일 한국해양경찰이 최근 동해에서 표류하던 북한 선박 세척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준희 대변인의 발표 내용입니다.
우리 해경은 12월 11일과 12월 12일 기간 중에 동해에서 표류하는 북한 선박 세척을 발견하고 선원 8명을 구조하였습니다. 북한 선박은 기관 고장, 중국 어선과의 충돌, 그리고 예인줄 절단 등의 사유로 동해를 표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 대변인은 구조된 북한 선원 8명 모두 북측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세 척의 선박 가운데 한 척은 수리와 운항이 불가능해 선원들의 동의 아래 해상에서 폐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조된 북한 선원들은 길게는 석 달 정도 식량과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표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세 척에 비해서 10명이 약간 안 되는 선원이 아사한 것으로 생존 선원들이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사망자의 시신은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생존 선원들도 굶고 지치고 힘든 상태에서 갑판에 쓰러져 있다가 파도에 휩쓸리기도 한 사망자들을 구조할 방법이 없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이례적으로 북한 선박 세척이 한꺼번에 구조된 것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겨울철 고기잡이 동료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정은이 최근에 이례적으로 동절기에 어로 활동을 독려하는 그런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본부대 수산사업소를 세 곳을 이상 연달아 방문한다든지 또는 뭐 300일 이상 출하를 해라라는 지시를 내린다든지 하는 이런 한 부문의 어떤 동료가 이 바탕이 된 것 같습니다.
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북한 관영 매체는 15일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수산사업소를 방문했다고 보도했는데 어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평양 시민들에게 수산물 공급을 강조함으로써 애민정신의 모순된 측면을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구조된 북한 선원들과 선박을 오는 19일 오전 9시 동해상에서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5일 오전 판문점을 통해 연락을 세 차례 시도했으나 북한 측의 응답이 없었고 10시 10분과 15분에는 서해 군통신선으로도 연락을 시도했으나 역시 반응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이에 따라 일정에 없던 기자설명회를 통해 북한 선원들의 구조 사실을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북쪽에 이 사실을 알렸기 때문에 호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계속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연락을 취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15일 오후 3시 판문점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북측의 선원 송환 계획을 통보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판문점에서 근무하는 북측 군인들이 통보 내용을 적어갔으며 이들이 상부에 한국 측 통보 내용을 보고하면 북측의 반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북측은 지난 2월 10일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의 전면 가동 중단 결정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하면서 판문점 연락관 통로와 군 통신선 등 남북 간 연락 통로를 모두 단절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통상 북한 선박이 표류해 한국 측으로 넘어오면 해당 선박을 수리해 북방 한계선에서 북측에 인계해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 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 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주소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한국어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4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3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먼바다에서 1.5에서 3미터로 높게 일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5미터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영하 9도, 낮 기온 영하 1도, 양덕 아침에는 영하 16도까지 떨어지고요. 낮 기온 영하 3도에 머물겠습니다. 신유주 아침 기온 영하 10도, 낮 기온 영하 2도, 수풍 아침에는 영하 10도, 낮 기온 영하 2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영하 19도, 낮엔 영하 8도가 예상되고요. 희천 아침 기온 영하 13도, 낮 기온 영하 2도입니다. 강계 아침에는 영하 17도, 낮에는 영하 6도입니다. 황해도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영하 6도, 낮 기온 2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8도, 낮 기온 0도고요. 신계 아침에는 영하 9도, 낮에는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하루 종일 영하권에 머무는 지역이 많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영하 8도, 낮 기온 3도, 해산 아침 기온 영하 23도, 낮 기온 영하 8도고요. 풍산 아침에는 영하 21도, 낮에는 영하 6도, 운기 아침 기온 영하 8도, 낮 기온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삼지연은 아침에는 영하 24도까지 떨어지고요. 낮 기온도 영하 13도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북부는 구름 많고 먼 바다에 가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북부는 해상에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 바다에서는 3미터까지 일고 그 밖의 지역은 2.5미터 아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12월 16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5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서남부 야마구치현 나가토에서 만난 두 정상은 양국 안보회담 재개와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쿠릴 4개 섬에서의 경제협력 방안과 시리아 문제 등을 놓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베 총리는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매우 좋은 분위기 가운데 회담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쿠릴 4개 섬과 관련해선 섬에 거주했던 주민들의 자유왕래와 양국의 특별관리 아래에서의 경제활동 허용, 평화조약 체결 문제 등을 놓고 진솔하고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일본 북부 러시아 극동 남부에 위치한 쿠릴 4개 섬은 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섬에 거주하던 일본인 17,000여 주민들을 쫓아낸 바 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15일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15일 나토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북대서양이사회는 이날 특별회의를 통해 성명 채택에 합의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관계국인 한국과 일본 등 대표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토는 이날 성명에서 가장 강력한 언어로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언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이고 도발적이며 불안정한 북한의 행동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6일과 9월 9일에 감행된 북한의 핵실험과 올 한해 이뤄진 여러 차례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도 강력히 비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리아 북부 도시 알레포에서 민간인과 반군의 탈출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15일 현재 이 지역에는 부상자들을 비롯한 일반 시민을 태운 녹색 버스와 구급차가 알레포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국제 적십자 등 구호단체들은 이들 민간인들이 이날 오후 안전지역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관계자에 따르면 부상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앞서 13일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은 러시아와 터키의 중재로 반군 철수와 휴전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탈출 즉 작전이 계획된 14일 양측이 다시 충돌하면서 탈출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못하다 결국 양측이 무력 사용을 중단한 뒤에야 실시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정부가 필리핀의 해상 감시용 레이더와 관련 장비 등 2,500만 달러치를 판매하기로 결정했다고 미 국방안보협력국이 밝혔습니다. 필리핀은 영유권 분쟁 해역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측에 해당 레이더의 판매를 요청했었습니다. 바다 기린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레이더는 필리핀 군함 두 척에 설치될 예정인 가운데 이는 필리핀 해양 안보를 강화시켜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 의회도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을 통보받았지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미 상원은 공격용 소총의 경우 필리핀 경찰이 민간인들을 겨냥해 사용할 것을 우려해 판매를 금지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베트남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양국 관계 발전을 희망했다고 베트남 정부가 밝혔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15일 인터넷 웹사이트에 트럼프 당선인이 전날 응웬 수원 푹 총리에게 베트남의 최근 성과와 양국 관계의 긍정적 발전, 또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한 베트남과의 협력 등 바람을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푹 총리 역시 이날 통화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를 축하한 뒤 미국과 베트남 사이의 지속적인 우호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정부 당국은 덧붙였습니다. 두 사람은 통화에서 경제 관계와 무역, 투자를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 모가디슈에서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해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소말리아 당국에 따르면 사건은 15일 모가디슈 남서부의 한 군 검문소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6명의 군인이 숨지고 13명의 민간인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폭발은 같은 날 모가디슈의 시내의 한 식당에서 자살 폭탄 테러 형태로 발생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범인이 폭탄을 실은 차량을 식당 인근에서 폭발시켰고 이 과정에서 범인은 즉사했으며 근처에 있던 기자 등 민간인 7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